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의 양식,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의 양식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도서 7장 1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장 1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기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이름을 훼손시키지 않아요. 자기 이름이 평판이 좋고 그 이름이 불려졌을 때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를 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좋은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의 그 자세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름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우리가 베버리 힐즈의 로데오 길을 한번 그 친구가 드라이브 하자고 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파킹하고 걸어봤어요. 그 로데의 길을 걸어봤는데 뭐 정말 저녁에 휘황찬란하게 불빛이 밝고요, 뭐 너무 좋고, 근데 너무 다 좋은 메이커인데 제가 아는 건 뭐 루이비통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타는데 하여튼 그 좋은 호화로운 제품들 다 유명한 상품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온 손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일부러 그 고급 상품이기 때문에 그 진열장에서 사진을 자꾸 찍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 브랜드 파워라고 해서 이렇게 좋은 상표를 사람들이 존중하고 그것을 선호하고 그것을 좋아합니까? 그만큼 그 이름을 들이대기만 하면 그 제품이 좋고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은 좋은 상품, 좋은 이름을 이렇게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해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남가주 평화장로교회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진실되고 충성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매사에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그 충성과 헌신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그냥 부흥되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제 권사님도 되고 또 장로님도 되고 또 안수집사도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렇게 어떠한 뭐 권사가 된다, 장로가 된다, 안수집사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듣는 다른 성도가 그분 정말 우리 남가주 평화정로교회 성장하는데 지대한 공을 하신 분이지, 그분 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지, 이와 같은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이름이, 성도의 좋은 평판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A good name is better than a good ointment. 그런데 여기에 이 유대인들이 좋은 기름이다 또는 향기로운 기름이다 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서 기름은 그들의 재산이었고요, 또 그들의 재물이었고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자들이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의 다른 그 번역본에 보면 이 오인트먼트, 기름이라는 말을 퍼퓸, 여러분 쓰는 향수 있죠, 향수라는 이름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좋은 이름이 향기로운 향수보다 더 낫다. 향수는 뭡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데 사용하죠.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머리에 향기롭게 하고 또 건강하게 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기름이요 향수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이름이 여러분의 아름다움보다 더 낫다. 인간의 아름다움보다 좋은 이름이 더 낫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된,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은 참 진실한 그리스도이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좋은 평판이 이 세상의 부귀보다 낫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보다 낫고 이 세상의 몸의 건강보다 낫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신앙생활 진실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실하게 잘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 하나님 의의 외적인 요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진실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숫자는 또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막 저절로 커질 수 있는 거니까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가.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이 예배 시간에 듣는 것은 바로 설교자의 설교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지금 무슨 말인가 이해하는 것이고 그 이해한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주는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인으로서의 이름이 아름다워야 된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되어야 한다. 큰 교회 가서 막 하고 작은 교회 가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다 보시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궁궐이나 초막이나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주 하나님 모신 곳이 우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찬양해야 되는데 왜 아름다운 이름이 아름다운 기름보다 나은가? 이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왜냐하면 이 기름이라는 상징의 의미를 가진 우리 이 땅의 부귀영화나 명예나 아름다움이라는 이 인간의 외적인 육신적인 요소들은 향기로운 기름이 죽은 파리들에 의해서 바로 악취가 나고 썩어버리듯이 쉽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름은 좋기는 한데 금방 썩어버린대요. 파리 한 마리만 거기에 들어가서 죽어버려도 그 온 기름이 다 썩어서 악취가 나고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인간이 자랑하는 부귀나 명예나 아름다움도 하나님이 없다면 순식간에 그것은 초라해져요. 순식간에 그것은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아도 모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강간하면 80여, 70여, 강간하면 80이라 할지라도 또 야곱이 말하기를 그 인생의 내용은 수고와 슬픔 뿐이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지나간 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말했어요. 순식간에 들의 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으로 잘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항상 읽고 그 내용에 간직하고 순종하면서 천국을 상상하면서 영원이라는 그 영원의 세계와 결부되어 있어야 하지 예수를 믿어서 영원이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그와 같은 인생 영원을 확보한 삶이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80, 90이 지나도요 그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죽을 때 보면 허무하고 죽을 때에 가서 후회하죠. 두렵고 떨려움 속에서. 그래서 진화론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다윈으로부터 나왔잖아요. 다윈이 하나님은 없다. 모든 것은 물질에서 그냥 진화해서 고등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버트란트 러셀은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은 신이 만든 것이 아니고 원수들이 우연히 결합해가지고 인간이 되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윈이 늙어서 죽을 때 정말 고통 중에 죽었답니다. 삶이 너무 무료했대요. 그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고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께서 저렇게 아름다운 해와 달과 별들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나이다. 주의 영광에 주의 이름이 빛이 나나이다.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가 전에 그 빅서에 가서 그 아름다운 카멜비치와 그 빅서의 그 아름다운 내두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그 자연 속에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즐겁게 자연을 탐방하였듯이 믿는 자들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주인을 봅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아 이건 우연이 된 거야, 우연이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감동도 없고요, 감격도 없고요, 그들의 삶에 희망도 없어요. 그래서 늙을 때 아 이제 나는 기계적인 몸이 때가 다 되었구나, 이제 내 호흡이 끝나고 나는 흙으로 가겠구나, 그렇게 보링하게 살다가 보링하게 죽었다고 그 다윈의 전기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와 같은 인간의 외적인 육신적인 것, 부귀영화나 물질이나 아름다움이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의 이름이다. 성도의 이름이다. 아름다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점점 이제 우리 50대 후반이 많잖아요. 우리 니나만 지금 젊네요. 우리 니나도 인생이 빨리 지나가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도록. 또 우리 50대인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제 이게 마지막 인생 그 기회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맙시다. 50대에 정말 충성해가지고 60대를 맞이하고 70대를 맞이하고 80대를 맞이할 때 제가 만약에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산다면 여러분의 눈을 다 감겨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칭찬 줄 거예요. 그래, 정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수고 참 많았어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즐겁게 곧 만납시다. 그러면서 소망 중에 저 영원한 세계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충성되고 진실돼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모두가 아름다운 이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에서 교훈을 얻는 성도. 이 지혜로운 자들은 죽음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자, 2절과 3절, 1절과 2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봐요. 1절과 2절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산자들은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합니다. 왜 죽는 것이 나을까요? 실제로 죽는 것이 낫지는 않아요. 그냥 살아서 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낫겠죠. 그러나 그 삶의 실체, 인간의 본질, 인간이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저희 친구의 아들이 UC 리버사이드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첫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다섯 명의 친구들이 승용차를 타고 그 리버사이드 시내에 나갔어요. 그리고 인앤아웃에서 12시에 햄버거를 먹고 기숙사로 들어가는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 그 뒤에 탄 승객석을 그냥 쳐버렸는데 하필이면 우리 친구의 아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정면으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결국은 뇌사 판정을 받고 결국은 호흡기를 떼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버뱅크 하이스쿨을 졸업한 이 아이가 입학 첫날에 그와 같은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에 코리아타운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버뱅크 하이스쿨의 모든 재학생, 졸업생, 우리 딸아이도 막 그 버뱅크에서 자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겁을 내더라고요. 수천 명이 인사는 인해를 이루면서 그 장례식에 다 참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들은 죽음을 처음, 자기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걸 처음 직면한 거예요. 죽음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숙연하게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례식을 치른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는 것이 산자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너는 그 죽는 사람의 초상집에 가서 너의 실체를 보아라. 저 죽은 저 간 위에 누워있는 저 죽은 송장을 보면서 먼 훗날 10년 후에 20년 후에 너의 모습이다. 저는 그걸 봐요. 그래서 항상 그 초상집에 가면 내 자신을 반성해 보죠. 하나님,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해주십시오. 물질 탐욕 버리게 하시고요. 또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목사로서 진실되게 성도를 사랑하면서 성도가 정말 구원받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저 항상 그렇게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초상집에 가서 쟤 죽었네.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조상집에 가서 죽은 자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살아있는 동안 내 주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지. 우리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지. 이와 같은 교훈이 바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둘지니라. 믿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에 꼭 두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서 죽으면 그 사람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93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뭐 인생이 뭐 이렇게 특별하게 뚜렷하게 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삶은 아니었어요. 농부이셨는데 성실하게 살으셨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늙어서 치매가 올락말락할 때 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정말 그야말로 93세가 되시니까 뼈가 얼마나 가늘은지 모르겠어요. 완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니까 막 마른 뼈만 남은 그와 같은 산송장과 같은데 그렇게 교회 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막 상가 4층에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목사님이 집에 오면 제가 그때만 해도 돈을 상당히 보내드렸어요. 그때는 막 그 부동산도 막 활황하고 그래서 뭐가 좀 있고 해가지고 아마 모르긴 해도 몇만 불 보내드렸을 거예요. 아버지가 돈이 있으니까 막 목사님 오면 막 드리려고 하고 막 감사한 말 우리 엄마가 말리느라고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막 그 어떻게 보면 비몽사몽간에 반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막 하나님께 집착하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드디어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모든 예식을 다 마치고 이제 발이 나기 위해서 그 관을 옮기기 위해서 아버지 얼굴을 보여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딱 보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놀랐어요. 그렇게 빗짝 마른 그 얼굴에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 순수하고 맑은 모습이 있는지 저는 93세 먹은 할아버지가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얼굴이 있다는 것을 놀랐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아버지는 천국에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학식이 많느냐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네가 교회에 장로했느냐, 권사했느냐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우리 아버지가 스스로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별로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남가주 평화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에 인쳐주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그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진실을 택합니다. 믿습니까? 진실해야 돼요. 사람이 진실하지 않으면 사실 막 그 모순 덩어리고 겉모술수에 능한 사람 막 거짓말하는 사람은 참 상대하기 싫어요. 그리고 피곤해요. 진실한 사람이 막 겉모술수에 능하고 막 거짓말만 하고 머리 굴려가지고 자기 이익을 구하려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더라고. 아 정말 피곤해요. 우리는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거든요. 그냥 진실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진실을 택하는데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 슬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제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제 친구가 어떤 친구를 가졌다고 합니다. 정말 곤무술수에 능한 거짓말장이었대요. 그렇지만 자기의 부를 많이 이룬 사람이었대요. 우리 권사님의 그 아파트를 제가 얻어주기 위해서 그 매니저하고 만났는데 그 매니저가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에 누가 있었는데 막 오너한테 술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 막 했대요. 자기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 사람 참 그렇게 다른 사람 의인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악을 행했으면 그 사람 그저 결말이 뻔하겠네. 어떻게 돼서 뭐 다른 데 가서 지금 후회하고 있겠네. 그랬더니 이 매니저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아이 근데 이상하더라고. 그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이 더 잘 살아. 그러면서 집을 사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권무술수와 거짓말을 통해서 악을 저지르면서도 잘 살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한 살보다도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런데 이 내 친구 얘기를 제가 다 말했죠. 그러한 친구도 그렇게 악했대요. 맨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등쳐먹고 한 번도 진실해 보지 않는 사람. 그러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그 사람이, 그렇게 가증스럽던 그 사람이 딱 한 번 진실한 모습을 보았대요. 그의 아들이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죽고 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앞에 그 권무술수에 능했던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만큼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친구의 진실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 앞에서 사람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치집에 가서 경조사를 내는 것보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가서 위로하고 그들에게 또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슬픔은 항상 진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래서 가증스러운 삶을 사는 것보다도 이 슬픔 속에서 참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팔복음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봤더니 내 자신이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라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그 마음이 심령에 가난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의로움에 0.1%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내가 참 형편없이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워해요. 하나님, 제가 그때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 젊었을 때 너무나 악했어요. 너무나 죄를 많이 졌어요. 몰랐기 때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것이 자기의 죄인됨의 모습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이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진실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은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이미리 집사님, 우리 이미리 회장님께서 참 어려웠을 때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산책을 하면 많은 소리를 들어요. 참 정말 혼자 그 큰 웨어하우스에서 강아지를 정말 친구 삼아서 일밖에 일에 몰두할 때가 있었대요. 너무나 무섭고 인생이 힘들 때 정말 일을 그냥 열심히 했대요. 그렇게 그 슬픔, 그 일하는 것이 슬픔을 이기는 비결이었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거대한 기업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플 때 우리는 진실하게 됩니다. 슬플 때 나의 진실을 보게 됩니다. 나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나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슬플 때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섬기게 됩니다. 슬플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지혜로운 사람은 슬픔 속에서 지혜를 얻고 또 슬픔 속에서 삶의 그 방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슬픔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이 참 중요해요. 우리 다 같이 7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뭐 즐거운 날에는 우리가 기뻐해야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게 물질이 있을 때 우리는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겨야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이어 곤고한 날, 괴로운 날, 슬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곤고한 날이 임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곤고한 날에 맞게 살아야 돼요. 여기에 보면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되돌아 보아라는 말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이 곤고한 날에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 고난을 주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제 아내도 직장을 잘 다니고 항상 승진하고 참 좋았어요. 우리 딸도 뭐 학교도 잘 나오고 공부도 잘하고 참 좋았어요. 우리 아들도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가지고 대학도 잘 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제게도 곤고한 날이 한번 있었죠. 제 딸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거의 의식불명의 상태에 혼수 상태에 있었을 때 이거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는 그리고 기도로 이 고난과 싸워서 이기라는 하나님의 신호로구나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내를 시카고로 먼저 보내고 그리고 저는 집에서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딸을 살리십시오. 저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생명을 보전해 주셨고 위험한 부위 다 피해가게 하시고 마지막 그 학기도 잘 마치고 졸업도 하게 하시고 지금은 또 저 잘났다고 이렇게 또 브라질 한 달 동안 갔다 온다고 뻘뻘거리고 다니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딸아이가 또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좀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 어렵고 힘들 때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기뻐할 때 예수님을 시기질투했고 예수님이 슬퍼할 때 오히려 그 예수가 슬퍼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 이게 사악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범위에 속해 있습니까? 형통한 날입니까? 그렇다면 기뻐하고 성도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내 성도가 잘 되면 너무너무 기뻐요. 나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잘 되기를 바라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성도 가운데 다른 사람이 잘 되었는데 시기질투하면 그 사람은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 성도, 내 형제, 자매가 잘 되면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고 내 형제, 자매가 안 되고 아프면 내 자식이 아파하고 내 딸이 아파한 것처럼 아파하고 항상 힘쓰고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가주 평화장로교회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힘을 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복 줍니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그런 복을 못 받지만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 막 복을 주셔요. 그래 너 참 착하구나. 네가 이렇게 네 성도의 옆에 사람 잘 되니까 아낌없이 축하하고 또 아파하니까 네가 이렇게 네 몸을 막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남가주 평화정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지혜로운 자 형통한 날에 함께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함께 슬퍼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함께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함께 기뻐하게 해주시고 또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가주 평화장로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 널리 퍼져나가는 이 남가주 평화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